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나누고 한반도 위기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전화해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북한의 군사적 야망이 얽힌 이번 문제는 복잡하지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이 양국 간 동맹 관계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고 문 대통령도 이른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 안보 정책의 근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미 연방수사국 FBI 제임스 코미 국장의 해임과 관련해 그가 일을 잘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코미 국장 해임 후 첫 공식 발언을 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9일 코미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코미 국장이 FBI를 효율적으로 이끌 능력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코미 국장이 해임된 만큼 특별검사를 지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10일 미 법무부가 코미 국장 해임에 대한 정당성을 생각해 놓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코미 전 국장이 러시아 대선 개입 관련 지난주 법무부에 추가 예산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코미 전 국장이 수사에 더 많은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백악관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러시아 정부 고위 관리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측은 시리아 내 갈등을 끝내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면담 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매우 좋았다며 시리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고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도 양측이 주로 시리아 갈등 문제 해결에 대해 논의했다며 양측이 시리아 안전시대 설치 문제에 공통된 이해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면담에 앞서 미 국무부에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회담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라브로프 장관의 방미를 환영한다며 지난달 시작했던 대화 협상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11일 알래스카주에서 6개 다른 북극권 국가 외교장관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의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추가 파병 요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옌스 슈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10일 앞으로 몇 주 안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추가 파병 규모와 범위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슈톨덴베르크 사무총장은 추가 파병은 수천 명 규모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는 아프가니스탄에 악화되고 있는 안보 상황에 대한 서방국들의 우려와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 반군들의 영토 확장 그리고 군과 민간인들의 사상자 규모 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프간에 3천 명에서 5천 명 규모의 미군과 연합군을 파병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나토군은 이미 아프가니스탄에 미군 6,900명을 포함해 약 13,450명을 파병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발틱 지역에 공중방어 시스템 강화에 필요한 어떠한 무기도 배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10일 리투아니아에서 달리아 그리바우스 카이테 대통령과 면담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내 공중방어에 관한 물음에 필요한 곳에 어떠한 무기든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러시아가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곳에 러시아가 아무리 전투력을 증가한다 해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가 오는 9월 서부 군사지역에서 대규모 훈련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11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갖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두 정상은 빠른 시일 안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조건이 조성되면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전문가들은 한국 새 정부와 미국 간의 관계가 북핵 문제 해결 방식을 놓고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평양은 오늘 흐리고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입니다. 서해 북부에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은 흐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 서해 0.5에서 1.5m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국의 신임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갖고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핵 문제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국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의 군사적 야망이 얽힌 이번 문제는 복잡하지만 한편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오랜 방어벽을 갖추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굳건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청와대를 인용해 문 대통령이 미한 동맹이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의 근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도발 억제와 핵 문제 해결에 대해 여러 안보 사항 중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는 단순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위대한 동맹 관계란 점을 확인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 역시 한반도와 주변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정상으로서의 충분한 예우를 갖춰 환영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특사 대표단을 미국으로 파견하기로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고위 자문단을 한국으로 보내 문 대통령의 방미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의 통화는 미 동부 시간으로 10일 오전 약 30분간 이뤄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서 취임 선서식을 갖고 바로 공식 직무에 들어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는 겸손한 자세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0일 국회 중앙홀에서 취임 선서식을 갖고 제19대 한국 대통령으로서 공식 직무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 이어 취임사에 가름하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국 각지에서 고른 지지로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택해 준 유권자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도 모두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고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으며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어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과 계층,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선서식에 앞서 오전 8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인 확정을 받은 직후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개시 후 첫 일정으로 자택에서 이순진 한국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받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합참의장을 비롯한 장병들은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넋을 기렸습니다. 한편 취임 선서식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를 찾아 정우택 원내대표를 만나 국정 운영에 협조를 당부한 뒤 곧바로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당 지도부와도 면담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핵 위협으로 고조된 한반도 안보 위기를 서둘러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 선서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북핵 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정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안보 위기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다며 북한 방문 의지도 밝혔습니다.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국과 북한이 모두 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북한 비핵화의 의제화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는 것은 대화 재개에 중재역을 맡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습니다.
북한의 목표는 핵무기 자체보다는 체제 생존과 김정은 정권의 안정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을 설득하는, 다시 말해서 김정은이 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실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핵화로 인해서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한국 정부가 중간에서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반도 정책 기조로 비핵 평화와 남북 단일 시장 그리고 민주 통일 사회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원칙에 북핵 불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앞세운 햇볕 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핵 위협이 매우 심각해진 현실을 정책 기조에 반영한 겁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북한의 문제가 그 시간을 다투는 아주 임박한 그런 위협으로 부각돼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지금 북핵 해결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 정부도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원칙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임 정부 시절 폐쇄된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10일 사실상의 취임사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는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북핵에 맞선 군사적 조치와 북한과 교류하는 제3국 기업들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 대통령도 개성공단 재개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거나 이산가족 상봉협상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 평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북핵 협상 진전이 있기 전이라도 나설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북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협상의 여지가 있고 이미 아이스하키단 왔었죠. 그다음에 우리 여자축구단이 갔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탐색적인 국면에 남북관계 개선은 충분히 가능하죠.
문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와 함께 튼튼한 안보는 막강한 국방력에서 비롯된다며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북핵 대응 핵심 전력의 조기 전력화와 한국군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전환 추진, 그리고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 획득 체계 혁신과 처벌 강화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취임 첫날 국무총리와 국가정보원장 등 새 정부 첫 인사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장에 지명된 서훈 전 국정원 제3차장은 과거 남북정상회담의 실무협상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10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 행정부 첫 국무총리의 이낙연 전남지사를, 국가정보원장의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지명했습니다. 또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훈 전 차장이 평생 국정원에 몸담아온 남북관계 전문가로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안정, 평화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 후보자는 6.15 또 14 두 번의 정상회담을 모두 기획하고 실무 협상을 하는 등 북한 업무에 가장 정통한 분입니다. 또한 외교 라인과 호흡을 맞추어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안정 또 평화를 이루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훈 국정원장 지명자는 기자회견에서 지금으로선 남북 간 정상회담을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서훈 지명자는 이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등의 조건이 성숙되면 평양에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합니다. 최소한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을 매우 낮출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우리한테 지금 시급한 안보 위협이 되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다. 뭐 그런 조건들이 성숙되면 평양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훈 지명자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과 다수의 공식, 비공식 접촉을 진행했으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가장 많이 만난 남측 인물로 꼽힙니다. 특히 추진력과 기획력이 뛰어나 꽉 막힌 남북관계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낙연 전남지사가 새 정부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국무총리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능한 내각, 통합형 내각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각과 국회, 언론과 국민 여론을 두루 파악하고 있는 안정적 인사가 총리로서 첫 내각을 이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지사의 국무총리 지명이 호남 인재 발탁을 통한 균형 인사의 시작이자 협치와 탕평 인사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낙연 지명자는 기자회견에서 국정 운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철학적 의견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야당 정치인들과도 소통하며 정책적 협력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평론가인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객원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낙연 국무총리 지명이 다양한 목적을 아우르는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당과 청와대와 호남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과 약속했던 부분을 실천에 옮긴 겁니다. 이낙연 지사는 언론 출신이기 때문에 정무감각이 상당히 좋고요. 소통에서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당초 비영남권 인사를 국무총리로 모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지키는 거죠. 절묘한 한수라고 보면 되겠죠.
이낙연 지명자는 전라남도 영광 출신으로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동아일보에 입사해 정치부 기자, 도쿄특파원, 논설위원 등을 역임하며 21년간 근무했습니다. 정치부 기자 때 옛 민주당을 출입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으며 2000년 첫 정계 입문 이후 내리 4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선 온건한 합리주의적 성향이란 평가와 함께 날카로운 분석력과 기획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비서실장인 임종석 전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젊은 비서실장 임명을 통해 젊고 군림하지 않는 청와대로의 변화를 꾀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들과 함께 지명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던 청와대 민정수석과 인사수석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선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정수석엔 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사수석엔 여성인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 시대 미한 관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대북 정책에서 이른바 최대 압박을 주장하는 미국과 이 북한에 손을 내밀려는 새 한국 정부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는 건데요.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미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은 문재인 당선인 취임 이후 미한 동맹 관계를 비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most likely the US-South Korea alliance will survive since both sides.
테리 보좌관은 9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과 한국 모두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선 인식을 하겠지만 지난 몇 년간의 관계만큼은 아닐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워싱턴과 서울의 접근법이 다를 것이란 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리 보좌관은 개성공단을 예로 들면서 문 당선인은 공단 재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은 개성공단을 계속 폐쇄 상태로 둘 것을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So I think the bottom line is going forward there need to be more careful and very thoughtful management of the alliance relationship.
이 때문에 테리 전 보좌관은 미국과 한국이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동맹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 대학 아태 연구소 부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 방향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 want to go back to the sort of economic engagement approach and
당장 문 당선인은 북한과 경제적 관계를 맺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제재의 강도를 높이려 하는 상황에서 양국의 긴장 관계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긴장 관계를 피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충분히 대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두 나라 사이에 신중한 조정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한 동맹 관계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서로 다른 역할을 토대로 새로운 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다며 희망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최대 압박과 개입에서 문재인 정부는 개입 부분을 강조하고 미국은 최대 압박 부분에 초점을 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러운 조율 과정을 거친다면 두 나라의 협조 관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US-ROK alliance that integrates American pressure and South Korean engagement.
한국의 정책 목표가 비핵화에 강조점이 찍힌 상태에서 미국의 압박과 한국의 개입이 통합된다면 가장 좋은 공식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레리 닉시 조지 워싱턴 대학 강사는 북한 문제에서 문 당선인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미한 동맹이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지 엇박자로 인해 어려운 길을 가게 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big issue with him will be to what degree will the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threat influence or determine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두는지가 앞으로 미한 동맹을 예측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닉시 박사는 과거 부시 행정부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정책이나 발언에 대한 분노를 외부로 표출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공개적으로 이런 어긋남을 외부에 알린다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말했습니다.
Normally Myung-hyun's policies and some of the things he said really angered.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나단 폴락 선임 연구원은 이 연구소가 진행한 영상 대담에서 최근 한반도 배치가 시작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This could inject severe strain in the U.S.-Korea relationship. I know he's.
문 당선인은 사드 배치가 너무 성급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이뤄졌다면서 새로운 대통령이 이 문제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미한 관계에 심각한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로브 한국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대담에서 문 당선인은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이미 배치가 사실상 끝난 상황에서 이를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로브 선임연구원은 문 당선인이 대북 제재를 가능한 최소한으로 줄이고 유화 정책은 최대화하고 싶어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That I believe that in his heart of heart, Mr. Moon would prefer to minimize as much as possible sanctions and maximize as much.
스트로브 선임 연구원은 문 당선인의 이런 대북 접근법은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완전한 핵 프로그램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을 땐 이를 막기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한편 한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앞으로 미한 관계 전망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은 이 엇박자가 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더욱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
한국의 여러 전직 고위 외교관리들은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일단 긍정적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유명환 전 외교장관은 10일 VOA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각의 우려와 달리 정상적인 대미 외교 노선을 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41%를 얻어 당선된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대선 공약으로 내걸은 그것은 다 이제는 버리고 중간으로 중도로 와야 돼요. 그래야 국민 통합이 되는 거지. 나머지 60%는 한미동맹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또 미국과 안보 협력이 사드가 필요하다고 다 보기 때문에 저는 그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가운데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이 걱정한 것만큼 그렇게 친북적이거나 반미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 안팎에서는 문재인 새 정부가 선거운동 때 강조한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 철회를 협상용으로 삼거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조치와 배치되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로 미한 관계에 균열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영국과 일본 대사,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라종일 가천대학교 석좌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조치들을 되돌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결국은요. 근본 문제는 북한의 그 핵 위험, 미사일 위험, 안보 위협이니까 그 문제 진행하는 거하고 따라서 해야죠. 그거를 당장 지금 그런 식으로는 추진 안 할 겁니다. 아마 이번 정부도. 당장 그거를 뭐 다시 협상을 하자든지 그런 식은 못 할 겁니다.
전직 관리들은 개성공단 역시 유엔 안보리 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2차 제재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돌파구 없인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방위비 분담 협상 등의 진통이 따르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급진적인 대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습니다.
동맹의 중요성 자체를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경시하는 그런 입장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간다고 보고요.
하지만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미한 관계 등 외교안보 사안과 남북관계의 기본적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와 껄끄러운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미 동맹관계, 동맹이나 한중관계, 대북정책에 있어서 아무래도 인식이 좀 다르니까요. 북한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미국은 지금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가지고 뭔가 북한의 비핵화 공약을 받아내겠다는 그런 정책이고, 우리 새 정부는 아무래도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학적으로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서로 좀 인식의 차이가 있죠.
천 수석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했지만 외교안보 사안은 대통령 전권에 속하는 게 많아 국회의 견제 수단도 적다면서 본연의 진보 노선을 계속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직 관리들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종일 교수는 특히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서두르다 엇박자를 낸 사례를 지적하며 양측이 충분한 준비와 조율 뒤에 회담을 갖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당히 조율을 하고 보관을 가지고 한미 그 협조를 깨지 않고 또 그 상호 간의 이해가 가능한 그런 보관을 가지고 천천히 만나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급히 지금 쫓아가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서로 맞붙일 수 있으니까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하지 않나 하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미국 내 탈북자들은 새 한국 대통령에게 더욱 굳건한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핵과 인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더욱 강력한 안보 정책을 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제19대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탈북자들의 기대는 한결같았습니다. 더욱 굳건한 미한 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과 인권 유린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겁니다. 지난 2014년 탈북해 시카고에 거주하는 김혜성 씨는 새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새 정부는 응당 한미동맹의 굳건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을 압박하되 특히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미국과 함께 더욱더 공조해 나감으로써 북한 정부가 저절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더욱 대항을 못하게끔 하는 것을 많이 기대합니다.
6년 전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제시카 김 씨도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라며 새 한국 대통령은 미국과 공조해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 북핵 문제를 꼭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들어앉아서 북한을 압박할 자세가 이게 또한 기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을 압박할 때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압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탈북자들은 또 미한 동맹을 초석으로 강력한 외교 정책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지켜주길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미 남부에 정착해 사는 탈북 난민 아브라함 조 씨는 새 한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인으로서 출범 직후부터 좀 더 강력한 지도력을 갖고 북한에 다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군 기강도 바로 잡고 북한이 언제든지 도발하면 징벌할 수 있는 그런 강군으로 좀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국민들이 비도 안보기 좀 편안한 마음 가지고 창업하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탈북 난민들의 미국 정착을 지원하는 단체인 재미탈북민연대의 조진혜 대표도 북한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해 대북 억제력 강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나 북한 정부에 끌려다니는 맥없는 그런 대통령이 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북한이 잘못했을 때, 북한이 우리나라를 위협했을 때 북한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전쟁을 불살라서라도 국민들을 대표해서 당당하게 맞서주는 그런 대통령님이 돼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탈북자들은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유지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강력한 억지력과 방위력을 구축해 주길 호소했습니다. 미주 탈북자 선교단체 마영애 대표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지금 쌓으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자활적인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을 가지고 있고 지금 시도 때도 없이 핵을 쏘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드는 무조건 설치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주 씨는 한국이 사드 배치에 따르는 10억 달러가량의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사드 배치는 꼭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스라엘 방어를 해서 제 국민을 보호하던데 그걸 반대하는 건 그런데 백기 들고 투항하자는 겁니까? 북한에서 이제 핵이 더 고도화되고 정밀화되는데 거기에 맞게 대비 태세로 갖춰야지. 제 국민을 위해서 아까울 게 생명을 잃은 다음에 무슨 게 중요한 게 있습니까? 예.
탈북자들은 한국 내 탈북자들의 인권과 처우 개선에도 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에 정착했다 지난 2010년 미국에 온 탈북자 김영희 씨는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정착의 힘은 교육인 것 같다며 세터민들이 교육을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0년 러시아에서 미국에 난민으로 입국한 앤드류 조 씨도 새 대통령이 탈북자들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제3국이나 다른 나라로 망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3만 명의 탈북자의 남한에 정착을 바로 못하고 세계 나라로 또다시 망명을 하거나 한국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이거는 북한이 원하는 거예요. 남한에서 특별히 탈북자들에 대한 그 일자리 문제나 그들의 삶 자발적으로 정착하고 나갈 수 있도록 잘 유도하고 교육하고 가르쳐야 돼요.
실제로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이민으로 출국한 탈북자는 33명, 제3국의 위장망명을 신청해 보호가 중지된 탈북자도 53명에 이릅니다. 마영애 대표도 한국 내 탈북 청년들이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에서 왔다는 탈북자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중요기관에 들어갈 수가 없고 우리가 현대나 이런 중요한 대기업들에도 들어갈 때 많은 고려가 되는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과 청년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보여주실 것을 저는 강력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탈북자들은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며 새 한국 정부가 이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 김혜성 씨는 특히 북한 주민들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식량이 아니라 정보라며 새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에 들어가야지 대북 지원의 기초에서 북한이 먼저 된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기네가 옳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네가 핵도 개발하고 미사일도 개발하는 게 천만불 옳았다는 걸로 오히려 그들이 자부심만 북돋아주고 그들이 계속 그렇게 하겠구만 하면 추동력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민 자격으로 10년 전 미국에 입국한 탈북 대학생 조은혜 씨는 새 한국 정부가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탈북 단체에 지원은 못해줄 망정, 반대는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보를 보내는 이유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사니까 당신들이 사상을 바꾸고 충성하고 있는 그 사상이 잘못됐다라는 걸 저희가 올바른 사상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통일한 후에 너무 많은 컨플릭트가 없을 것 같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많이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만약 한국 정부가 동의를 해주신다면은 후원을 해주시는 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탈북자들은 이 밖에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 햇볕 정책 같은 대북 지원 정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며 김정은 정권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P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빵을 굽는 제과 제빵사로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직접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자립의 꿈을 키우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아니 이것계랑 했잖아요.
이 먼저 계란하지 다음에 뭐.
경기도 수원시 수원 지역 자활센터입니다.
언니.
이곳은 일자리를 지원해주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곳에서 지난해부터 직접 빵을 만들어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과 계량을 하면서 오늘 판매할 빵을 만드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수원 이궁터. 이곳은 탈북민 3명이 일하는 작은 빵집이자 이들의 소중한 일터입니다. 북한 이탈주민의 일자리 프로그램으로 남북하나재단과 수원지역자활센터가 협력해서 진행하는 자활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탈북민 김근강 씨입니다.
탈북민들로 꾸려진 궁터예요. 예, 그 빵 굽는 곳이에요. 저희는. 예.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들로 꾸려진 자활기업이고요. 그리고 탈북민들이 그냥 마음을 합해가지고 지금 빵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가 작년 6월 달부터 했어요. 그래서 자격증 그냥 그러니까 제과제 빵 자격증을 다 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과점을 시작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탈북민들의 빵 만드는 솜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판매하는 빵 종류도 다양한데요.
그냥 정말 우선은 마음을 합해서 그래서 또 이 매출도 좀 올리고 또 서로 도와가면서 뭐 팀워크도 좋았고 과자류도 있고 빵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제과 제빵을 다 한다고 보면 돼요. 저희가. 예.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또 다른 탈북민 이미숙 씨는 북한에서는 빵이라는 걸 많이 먹어보지 못한 낯선 음식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빵이라는 게 북한에서는 좀 많이 접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좀 서양식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술도 없고 뭐 자격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하나 처음부터 이제 다 낯선 것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또 북한 사람들끼리 마음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뭐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즐겁고 또 보람 가지고 했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빵집을 운영하려면 제과 제빵 기능사라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탈북민도 예외는 아닌데요. 그래서 이 수원 이궁터에서 일하는 탈북민들 역시도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필기시험 같은 거 볼 때 영어가 다 외래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다 외우고 이제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도 많았고 뭐 어쨌든 예, 거의 다가 저희가 낯선 이런 분야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지만 예, 그걸 극복하고 자격증도 다 따시고 이제 예, 진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어려운 용어도 많고 생각보다 공부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을 따고 손님들에게 직접 빵을 만들어서 또 판매까지 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파는 빵을 저희가 한 1월부터 이제 동네에서 제과점처럼 오픈을 해서 파는데 고객님들이 사가시고 맛있다고 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진짜 좋죠.
탈북민들은 자신들이 만든 빵에 대한 자부심도 컸습니다. 케이크나 빵 외에도 바삭바삭한 쿠키나 또 알록달록한 예쁜 색깔 때문에 더 맛있어 보이는 마카롱과 같은 과자류도 많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빵을 직접 저희가 또 발효한 발효종을 쓰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님들이 되게 부드럽대요, 빵이. 예, 딱딱하지가 않고 부드럽고 해서 이제 사가셨던 분들은 또 다시 오시고 이래서 단골 손님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수원 이궁터에서 일하는 탈북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 바로 미래에 대한 더 큰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근강 씨는 통일이 된다면 북한에 가서 꼭 빵집을 열고 싶다고 합니다.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통일된 다음에 저 북한에 가서 정말 우리가 보란듯이 우리가 배운 거 가지고 북한에다 저 널리 전파도 하고 또 여기 한국에서도 많이 하면 또 정착도 더 잘 될 거고 예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탈북민 이미숙 씨 역시도 같은 꿈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빵을 굽고 있습니다.
빵가게, 예, 이렇게 멋있는 정말 뭐 그런 빵가게를 내놓는 게 제일 지금 상상만 해도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서양식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 빵집을 차려서 북한 사람들한테도 이런 정말 예, 세계적인 수준의 빵을 맛보게 하는 게 이건 진짜 생각만 해도 예, 어떤 때는 힘들긴 하지만 또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아,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더 기술을 쌓아야 되고 더 공부를 많이 해서 통일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제빵사로 일한 지 1년.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도 많고 더 많은 실력을 쌓아서 매출도 많이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정착해 작은 성공을 맛본 이들은 남한에 정착한 더 많은 탈북민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낯설고 어떤 이런 문화 차이라든가 모든 이 차이의 벽 때문에 포기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넘어보니까 그렇게 높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포기만 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은 한 단계 또 올라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팅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Voice of America, VO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경북도 청진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12살까지 살다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또 저희 고향은 함경남도 함흥리에서 제가 그 탈북을 해서
나의 살던 고향은 지금은 갈 수 없는 북한 땅입니다.
아버지 만나러 중국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만강 넘었고
피를 100g 뽑으면 북한 돈으로 4,000원이에요. 4,000원이면 싸로 얼마나 많이 싸는 돈이에요.
대륙의 사막을 지나 악어의 강을 건너 그렇게 도착한 곳은 한국의 서울.
이제는 붙들려 안 가는구나. 이제는 영원히 자유로 찾았구나.
처음에 뭐 올 때는 뭐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하나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나 이 고민만 했던 것 같아요.
낯선 땅, 낯선 사람들이 익숙해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은 걸렸지만 먼 길을 돌아 한국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살았다면 이거 신기한 일은 아니겠죠? 또 북한에서 살았다면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게를 차리고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
내가 38살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올 줄은 누구 꿈을 꾸겠어요. 아무게 저렇게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공부한다 하고 뭐 명인되고 뭐 유럽도 간다고 누구 고향 사람들이 믿겠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용의지도하게 끌고 나가고 제가 노력한 것만큼 사람들에게서 또 그만한 그런 시선을 받아요. 야 대단하다 잘했다 멋있었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오늘 흐리고 구름이 많이 낍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입니다. 서해 북부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은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 서해 0.5에서 1.5m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구름이 많고 흐리겠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26도, 신의주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0도입니다. 수풍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4도, 중강 아침에는 10도, 낮에는 25도가 예상되고요. 강계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26도입니다. 희천 아침에는 10도, 낮 기온 25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구름이 끼고 흐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12도, 낮 기온은 20도, 용현 아침에는 11도, 낮에는 25도가 예상되고요. 개성 아침에는 12도, 낮 기온은 25도, 사리온 아침에는 12도, 낮 기온 25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과 풍산, 삼지연 등의 비 예보가 있는데요. 함흥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9도, 풍산 아침에는 5도, 낮에는 19도, 청진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19도, 웅기 아침에는 8도, 낮 기온 16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5도, 낮 기온 16도입니다. 서해 북부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은 흐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 서해 0.5에서 1.5m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5월 11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비오에이 세계뉴스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나누고 한반도 위기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전화해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북한의 군사적 야망이 얽힌 이번 문제는 복잡하지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이 양국 간 동맹관계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고 문 대통령도 이른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정책의 근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미 연방수사국 FBI 제임스 코미 국장의 해임과 관련해 그가 일을 잘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코미 국장 해임 후 첫 공식 발언을 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코미 국장이 워싱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을 포함해 모든 사람의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미 전 국장은 FBI의 정신과 권위를 되돌릴 수 있는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옳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9일 코미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코미 국장이 FBI를 효율적으로 이끌 능력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백악관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러시아 정부 고위 관리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양측은 시리아 내 갈등을 끝내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면담 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매우 좋았다며 시리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고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도 양측이 주로 시리아 갈등 문제 해결에 대해 논의했다며 시리아 안전지대 설치 문제에 공통된 이해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면담에 앞서 미 국무부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도 회담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라브로프 장관의 방미를 환영한다며 지난달 시작했던 대화 협상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지원하는 시리아 민주군이 10일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의 핵심 도시인 타브카를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타브카는 시리아 내 ISIL 근거지인 라카 지역에서 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도시로 라카의 핵심 보급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쿠르드와 아랍 연맹 동맹인 시리아 민주군은 지난 수주 동안 노력 끝에 마침내 타브카와 시리아 최대 댐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민주군의 탈란실로 대변인은 시리아 민주군의 희생과 미국 주도 연합군의 전적인 지원 덕분에 타브카 지역을 장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민주군은 미국 주도 연합군과 함께 현재 라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발틱 지역에 공중방어 시스템 강화에 필요한 어떠한 무기도 배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10일 리투아니아에서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대통령과 면담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내 공중방어에 관한 물음에 필요한 곳에 어떠한 무기든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러시아가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곳에 러시아가 아무리 전투력을 증강한다 해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 알루스라 전선 지도자의 최고 1천만 달러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10일 알루스라 전선 지도자 아부 모하메드 알골라니의 신상이나 위치 등 체포에 도움이 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 사람에게 최고 1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 2013년 알골라니를 국제 테러리스트로 지명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추가 파병 요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옌스 슈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10일 앞으로 몇 주 안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추가 파병 규모와 범위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